내일은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과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 71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이지요.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고 또 우리가 이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이때쯤 되면 우리 민족사에 뼈아픈 일이, 과거사의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늘 찾아오는 생각이 뭐냐면 반일 감정이라는 거죠. 반일 감정. 온갖 수모를 당했잖아요. 땅을 잃고 말과 글을 잃고 또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또 잃고 더구나 남자 청년들은 총알바지로 또 여자 청년들은 또 위안부로 끌려가고 심지어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 없이 또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잘못된 역사 인식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반일 감정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서 한일 관계를 좀 더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감정적 갈등, 그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북한의 핵무기 문제, 또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또 동북아시아의 불편한 정세 등에서 오는 이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일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고 일본만 생각하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을 벗어나야 할 시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의 문제가 있죠. 그것이 뭘까요?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 여러분은 누군가 이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견해를 나누다가 혹 다퉈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아마 남성분들 가운데는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달라서 대화 중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다퉈본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그렇지요. 이 정치 성향들이 너무도 다르다 보니까 형제들끼리도 정치 얘기하다가 다투는 일들이 빌비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 동생하고 정치의 입장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반대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예. 서로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니까요. 삶과 정치가 왜 분리되지 못할까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왜 그렇게 전투적일까요?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이런 소모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열린 사고로 소통하고 상호간 공감의 능력들을 키워가는 훈련들이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왜 나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왜 그렇게 전투적일까요? 싸워야 될까요? 오늘은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 벗어나기라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42장은 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대상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요셉의 형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어려운 감정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양심이 부패되어 있었는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7년 흉년이 애굽 땅에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당시 근동 지역에도 동일하게 흉년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이 흉년이 찾아왔던 것이요. 그러니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굶주린 인생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러다가 마침 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때마침 요셉은 이들을 보게 되고 이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형제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요. 예. 간첩 누명을 씌워요.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어떤 보복을 하려고 진행하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스스로 자신들의 지난날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철저히 뉘우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9절 중간절에 보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형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10절 11절입니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자들이니 얘기합니다. 확실한 자들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케님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옳은 또는 마땅한이란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표현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형제들의 말이 맞습니까? 정말 확실하고 정직한 자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22년 동안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엔 나중에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라고 거짓말까지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확실하고 정직한 사람 맞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잔인한 자들이지요. 정말 잔인한 자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쟁이지요. 그런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정직하다,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틀린 거지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사실 사람은요, 이와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면 이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합리성,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제일 먼저 기울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처음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괘씸하고 기분 나빴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형제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은 요셉을 괴롭히다가 노예로 팔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은 굉장히 버릇없어서 이 버릇없는 요셉을 좀 혼쭐을 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합리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왔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지라고 하는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지난날의 그 허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그리고 이 형제들의 이 이야기를 그 앞에서 듣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생각 안 들겠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이들을 좀 혼쭐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요셉이 지나간 과거의 아픔, 눈물, 괴로움, 정말 고단한 인생,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분노의 감정이 막 끌어오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얄미운 것은 뭐냐면 지난 22년 동안 숨기고 살아왔듯이 뻔뻔하게 계속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숨기려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저절로 없어질까요?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사람은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긴다고 다 해결됩니까? 시간이 흘러간다고 다 해결됩니까? 아마도 지난 22년 동안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마 죄책감에 시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었을 것이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늘 곁에서 지켜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저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22년이라는 세월입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을 그저 회개는커녕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거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그 감추어졌던 죄를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당사자였던 요셉 앞에 그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히 놀랍죠. 혹 우리 중에 지난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그저 감추고 살아가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쉽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이 은밀한 죄는 무덤 가지고 가야 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날까요? 어쩌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숨기면 돼. 아무도 몰라. 지금 아무도 없잖아. 누가 안 봐. 괜찮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고 있잖아. 내가 보고 있잖아. 너의 마음 깊은 곳이라도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회개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지난 22년의 세월 동안에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 지난날의 일들이 요셉 앞에 서면서 다 밝혀지게 되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줄 압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까마득히 잊을지라도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회개하여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린다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아무리 지난다고 다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압박을 행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이요. 애굽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임했고 당연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자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야만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압박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참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또 언제 나와야 될지 모르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린 이때 스스로 혹 우리 안에 죄가 없었는지, 혹 우리 민족 가운데 죄가 없었는지,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혹 우리 민족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동안에 숨기고 있었던 그리고 감추고 있었던 죄가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압박이에요. 육체적인 압박이요.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정탐꾼이다 몰아붙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둬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 중에 조금이나마 양심이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흘 동안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냐면 지난날 자신들의 죄가 생각난 거예요. 지난날 자신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생각이 났고 그것이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라 더불어 그 안에 있었던 형제들이 서로 상호간에 같이 그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2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놀랍지 않으세요? 요셉이 동생의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습니다. 문제를 꺼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육체적 압박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대단히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경제적인 압박을 행하시고 육체적인 압박을 진행하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알았어요. 어찌 보면 이 10명의 형제들이 굉장히 허접해 보이지요. 참 쓸모없는 인간처럼 생각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파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부족함을 다시 그냥 가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은 너무도 대단해요.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허접하고 이렇게 죄 많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서 그래서 그들을 사용해 가시는 거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인 압박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22년 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났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뿌린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애걸하면서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하는 이 동생의 그 괴로움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랬던 그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혹 육체적인 압박, 질병의 고통, 갇히는 상태가 찾아오면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 회개할 일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12지파의 지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분배를 받는 거예요. 기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혹 우리 중에는 이러한 압박을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오거나 꼼짝할 수 없는 육체적인 압박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우리가 죄악으로 부패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함으로 더러워진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지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복된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요셉을 통해서 극복하기 어려운 이 감정을 벗어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인 줄도 모릅니다.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오늘 성경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22년 전에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듣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지 지난날의 과거 예절을 얼마나 진실함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형제들이 없는 곳에 가서 눈물로 그 지난날의 것들을 다 씻어냅니다. 이제 형들은 예전의 형들이 아니지요. 철저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서로 사랑으로 결속되었고 심지어 동생을 위하여 대신 종이 되겠다고까지 하는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초를 쌓는 그 모습.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감동으로 요셉은 시몬 한 사람만 감옥에 있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풀어줍니다. 이때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시켜서 곡물을 그 그릇에 그들의 그릇에 다 채우도록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각자의 가방 안에 다 채워놓도록 하고 또 길 양식까지 주어서 안전하게 그들이 다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을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장면을 보면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한순간에 다 변화시키시고 감동으로 지난 날에 극복하기 어려웠던 감정을 벗어나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혹 여러분들이 지난 날에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해결 안 된다, 용서 안 된다,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바꾸셔서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작품 가운데 유명한 작품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예,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먼저 아들이 머리를 삭발한 모습이 보입니다. 언뜻 보면 죄수의 모습이 같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시면 이것은 태아가 엄마의 뱃속 안에서 평안히 머물러 있는 상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의 겉모습을 보면 황갈색에 찢어지고 피가 묻어있는 속옷이 보이고 또 망가진 샌들이 벗겨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왼발은 상처투성일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초점이 흐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기다리며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 눈을 짓물려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다르게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왼손은 남자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용서와 치유를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죄인된 우리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극복하지 못할 감정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우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이상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게 감정이 눌려 살게 되면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을 위한 그 엄청난 계획 가운데 그들의 그 거룩한 기초를 쌓기 위해서 풀고 지나가야 될 이 감정적 문제, 이 죄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그의 모든 감정을 극복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 묶여지고 압박을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맡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혹이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 생각나게 하시는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죄와 그 과거의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서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 잘못된 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더러워도 또 아무리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회복하게 해주시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여정의 시작에는 반드시 치유의 고통이 따르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망가짐과 깨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임을 알아 철저히 회개하는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죄는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추악한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도 벗어버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인 마르니 성령의 귀를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인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인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인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일련의 긴 과정을 통하여 요셉이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초를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 벗어나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